할렐루야.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또 거룩한 습관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또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퀴즈 하나, 간단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기린에게는 150m, 그리고 아프리카의 버팔로, 이게 소 같은 거죠. 그런 거에서 얘는 70m, 원숭이에게는 20m. 무슨 거리인 줄 아십니까? 예측해 보겠습니까? 위협을 느끼지 않는 거리라고 합니다. 상호 간의 안전을 느끼는 거리죠. 그 거리만 유지하면 그 동물들도 위협을 안 느끼고 공격해 오거나 도망가지 않는 그런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적정한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가로수를 세울 때도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간격을 한 몇 미터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 6에서 8미터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시의 집도 집과 집을 지을 때는 몇 미터 이상 집은 어느 정도 띄어야 된다. 이런 거리에 규정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모두에게는 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나무도 건축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그런 거리들이 필요합니다. 이창덕 씨가 쓴 삶과 화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거리 유지의 원리라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의 삶에 대해서 쓴 에세이 같은 것인데 거기에 거리 유지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 그 관련을 맺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속감의 욕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공간을 갖고 싶어하는 독립성의 욕구가 있다. 이런 연관성과 독립성의 욕구가 있는데 상충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욕구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시하는 것이 그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고슴도치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비유냐면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 무리들이 모여서 있는데 추우니까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면 이제 가시로 인해서 서로 찔리게 되죠. 그러니까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지면 추워요. 추우니까 다시 붙는 거죠. 근데 붙었더니 다시 좀 아픕니다. 이렇게 조금씩 적정한 거리를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쇼펜하우어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또 그 유래된 말이 이런 말이 있죠. 고슴도치 컴플렉스 들어보셨나요? 고슴도치 컴플렉스라고 내가 누구에게 다가갔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까봐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봐 나를 오픈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고슴도치 컴플렉스라 그래요. 상처받기 싫어서 다가가지 않고 이야기 걸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그런 고슴도치 컴플렉스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슴도치 콤플렉스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이것은 중요한 지혜이기도 하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 관계의 거리를 어느 정도 맞출 것인가? 나와 친밀한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를 더 오픈하고 가져가야 될 사람, 어느 사람은 조금 거리를 줄 사람, 이런 관계 맺기에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워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너무 그 사람을 너무 근접하기만 두면 안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립성을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칼릴 지브란이라는 그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어떤 시냐면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 너의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독립성을 해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하늘 바람이 춤출 수 있도록 제약하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을 시적으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실 하나 뭐냐면 친밀도라는 것은 거리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친하지 않은 사람은 거리가 멀고 친한 사람은 가깝다는 것입니다. 친하지 않은데 불편한데 너무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불편함을 느껴요. 그런데 친한 사람은 점점 가까워져도 부담이 없는 것이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스킨십을 하면 그건 성추행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 그게 어디겠어요? 허깅, 안아주는 것이겠죠. 사람을 맞아주고 가까이 대하는 것. 그래서 이 가까움이란 거리라는 게 친밀도와 굉장히 관계가 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육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부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그 중요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까움이라는 것, 친밀도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가까워봤자 이룰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왜? 우리는 육체로 나눠져 있으니까. 아무리 가까이 한다고 해도 거리가 0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관계를, 사람의 관계를 0에 수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거리가 0인 관계만이 아니라 오늘 본 본문처럼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뭐 하나가 됩시다, 뭐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어갈 수 없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하나의 마음, 같은 몸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저마다 지금은 남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리고 내 몸에서 난 자녀, 내 몸에서 난 자녀는 내 몸이었잖아요. 부모의 염색체가 그대로 간 내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자랄 때 보면은 쟤는 누굴 닮아서 저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도기적 시대도 지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 아이가 나에게 소속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그 독립성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우리가 가까워진다고 할지라도 육체로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리가 0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됨이 이 세상에서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하나됨의 모델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 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생각을 하고 싶지 않으시죠? 어려운, 기독교 개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이것을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 완전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이 30cm도 안 되는, 어떤 사람은 40cm 정도 되는 이 머리로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될 땐 그냥 외우죠. 어떻게?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납득이 되는 오해지만,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교입니까? 아닙니까? 유일신교죠.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이슬람교도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이게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오직 유일한 알라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신이거든요. 이태원 가면 써있는 그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라면 그 이슬람교의 신앙 고백은 알라는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유일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슬람교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뭐 굳이 그들이 본다고 억울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 유일신교입니까? 아닙니까? 유일신교인데 유일신교라고만 얘기하면 정확하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삼위일체적 유일신교라고 이야기하면 맞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일신교하면 유대교나 이슬람교예요. 거기는 명확한 유일신교죠. 하지만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이렇게 하면 또 다신교로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어려운 건데,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것 아닙니까? 위격으로는 세 분이시고 본질로는 하나이시고. 뭐 더 어려운 말도 있지만 이 저녁에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고,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는, 구약에 완전하지 못했던 그 흐렸던 그 그림자 같던 교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어려운 이해지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이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하려고 하거나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한 오해고 이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약간씩 조금씩 이해하는 단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못 박기 가시는데,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면서 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거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17장 11절 하반절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두 분이 계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시지만 따로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도 우리와 같이 어떻게 되라고? 하나가 되라고. 한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명확히 기억하되, 하지만 그 세 분이 영광이나 존재로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육신으로 나눠져 있어서 한 명 한 명이 따로따로 있지만, 세 분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영광 속에서 온전한 하나, 생각이 다르지도 않고 목적이 다르지도 않고 본질적으로 영광에서 하나라고 한다는 것이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건 뭐 이해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라고요?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외치는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우리는 하나다, 저도 그 장교로 근무할 때 많이 외쳤거든요.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같이 얼차례 받으면서 동기회를 누리며 하나다,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런 공동체성이 길러집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뭐 웃으면서 공동체성이 느껴지면서 하나의 경험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라는 것은 그런 감정이나 또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간다거나 그런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신적이고 거룩하고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본질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 속에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뭐 개념적이기도 하고 좀 딱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것이 가벼운 말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신비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관한 중요한 우리의 초청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하나 된다는 개념과 같이 동일선상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놓고 가시며 또 이 땅의 교회에 세워질 교회들을 보시면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적인 속성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약간 그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 기도가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하나됨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무엇이라 부르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죠. 그리스도의 한 몸에 있는 우리는 지체인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나 혼자 믿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공동체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몇 사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약간 의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 혼자 있을 때도 같이 계신다 그랬는데? 혼자 잠들고 있을 때나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나 막 놀고 있을 때나 또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데 그 18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 두세 사람이라 그럽니까? 이 두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말을 좀 오해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가 중요하지,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 중요하지, 기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중요하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현대교회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개인화죠. 개인화. 신앙의 개인화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20여 년 전 같은데 잠깐 동안에 교계에서 몇몇 분들이 이런 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면 되나 안 되나? 광고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넘어오시네요. 광고는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하자.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축도 후에 광고를 한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축도를 하고 나면은 교인들이 싹 빠집니다. 광고를 안 들어요.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광고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간과한 게 있었어요. 광고를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광고가 어떤 그냥 사회 뉴스 기사처럼 이런 소식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광고를 왜 합니까?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는 것, 누구누구 뭐 장례가 있습니다, 어느어느 부서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언제 뭐 성찬,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인들의 성도의 교제예요. 교제. 나눈다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1대1의 관계만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공동체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로서 성전에 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르고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화답을 하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는 혼자 드리는 예배도 당연히 있긴 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배는 공동체에서 같이 드리는 그 삼각구도라고 할까요? 교인들이 함께 드리는.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 옆 사람과 떠들라는 것이 아니라 인사하는 것 괜찮아요? 안 돼요? 그냥 인사라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그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 때 얘기죠. 아무 때나 인사하면 안 되고 옆 사람과 우리도 성도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설교 끝나고 인사를 나누고 광고 시간에도 인사를 나누고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제. 예배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5장 23절 24절인데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로 하면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싸웠던 그 기억이 나와요.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목을 먼저 하고 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셔야겠죠. 지금 가서 전화를 하든가. 주일날도 아침에 막 빨리 준비해 싸우면서 와서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 다반사인데, 예수님께서는 다툼이 있으며 화목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니까 먼저 가서 화목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 성도 간에 또는 사람 간에 화목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럴 땐 둘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예배가 중요하죠. 여기 있는 어느 누가 완전히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서 흠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했을 때 다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예배 못 드리고 다 돌아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재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있다며 원망 들을 말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냥 은혜 받으려고? 그거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한 것이죠. 나도 은혜 받고 나도 힘을 얻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있을 자리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적절한 예화는 아니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례식 가면은 종종 믿지 않는 가정이 그 하는 얘기인데, 믿지 않는 분들은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고 하니까 뭘 합니까?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 차려놓고 좋은 선한 마음이죠.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 자기들이 다 먹을 거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조상을 위한다고 만들면서 그 음식을 만들면 무슨 일이 생겨요? 왜 이 첫째 며느리는 안 와? 막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다투는 거죠. 가기 싫어하고. 그 모습을 본다면 그 만약에 그 부모가 그 음식을 보고 아,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었구나. 니들끼리 싸우든 말든 내 좋아하는 음식만 내놔라. 좋아하겠습니까?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신 분입니다. 높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한다 하시겠습니까? 흠없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더 흠없는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 속에 원망 만들 일이 없나, 악을 행한 것이 없나 돌아보고 예물을 드려라. 더 온전한 제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형제 간의 화목과 예배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뭐 그 기도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화평이 없고 싸움이나 다툼 분쟁이 있다면 이것이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형제를 품고 화목하고 하나 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오래 하다 보면 아는 것도 많아지고 머리가 좀 커지면서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분별하게 돼요.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신앙이 자람에 따라 이런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가, 위기가 무엇인가,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옳고 그름이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되는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구원이나 복음이나 뭐 신론이나 아주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라틴어로 아디아포라라 그래요. 아디아포라. 한번 해볼까요? 아디아포라. 한번 더 해봅시다. 아디아포라. 잘 못 들어보셨죠? 근데 쉽잖아요. 아디아포라, 어디 아파라 이게 아니라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인데 이 뜻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이쪽도 저쪽도 무관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 같아요? 안 중요한 단어 같아요? 제가 얘기하니까 중요한 단어 같죠? 한 번 더 얘기하고 더 외우게 하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요? 뭐 아디아포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이 단어인데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신앙 용어로서 정착이 되었는가? 아디아포라는 단어가 루터도 사용했고 그 중세도 사용했다는 단어거든요. 왜 이 아디아포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본질적이지 않은 것이다라는 이 용어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예전부터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거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분별은 당연히 해야 되고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죠. 하지만 아디아포라,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열되고 싸우고 다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렇고, 뭐 그런 거시적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 한국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고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아디아포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8장에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도시락 먹던 세대였는데 남학생 학교니까 남학교는 도시락에 반찬을 딱 꺼내면 반찬을 꺼내자마자 반찬이 다 자기 걸로 막 가져가거든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반찬이 전에다가 고기에다가 산적이라 그러나요? 막 그런 잔치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와, 뭔 잔치냐 막 가져갔는데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아, 어제 우리 할아버지 제삿날이었거든. 이러더라고요. 친구들이 내가 다 기독교인인 거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약간 갈라지네요. 저는 먹으면 안 되죠. 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우상에게 바쳤던 그 부정한 그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먹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성별된 자인데 그 부정하다, 더러워서 못 먹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은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한 십몇 년 전에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그때는 다 헷갈려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영락교회 다들 이렇게 많이 배우셔서 먹어도 된다라고 쉽게 얘기하시는데, 이걸 또 다른 음식으로도 대입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불편한 것이죠. 바울은 그런데 먹어도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에 얘기합니다. 왜? 이방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람이 이 재물을 우상에게 바쳤다고 하지만 우상이 없는 걸, 뭐 귀신한 게 없는 걸, 그러니 괜찮다, 먹어도 된다. 그래서 묻지 말고 먹어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묻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괜히 물었다가 이거 제사예요 그러면 못 먹으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고기를 안 먹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바울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먹어도 되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먹든지 안 먹든지. 먹어도 되지만 안 먹겠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아디아포라죠.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하지만 안 먹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 봐. 공동체를 무너뜨릴까봐, 원망들을 살까봐 안 하겠다. 자기의 권리와 어떤 지식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라는 것이죠. 지식과 교리만 따진다면 내가 옳아요. 이래야 되냐 이래야 되냐 분별을 했을 때 내가 옳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옳더라도 아디아포라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되는 거라면 그래 괜찮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옳고 그름보다 공동체의 화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독특해요. 우리는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하나가 되자 하는데 본문은 하나가 되라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자 해서 하나 된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냐?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자기 육체로 오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뭐 인류애가 커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내어놓으심으로, 피를 흘려 살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다시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외워야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자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갈라지고 찢겨지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힘을 쓰라는 건 뭡니까? 힘쓰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이죠. 마치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열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해요. 인식이 필요해요. 가만히 그냥 신앙생활 나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안 한다면 가만히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공동체가 찢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을 보면 참 이해 안 되면서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별명을 지어줄 때 듣기 좋은 말 합니까? 들었을 때 막 화나고 짜증나는 말을 별명으로 해줍니까? 한번 그 가시는 길에 옆 사람에게 내 별명은 이거였어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도 말하고 싶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듣기 좋은 말로 해주면 좋은데, 아 오늘 너 빛난다, 뭐 무슨 뭐 영화 배우 같다 이러면 좋은데, 뭐 내 이름이 박지훈이라서 박지 아이고 또 그런 걸로 막 하는,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런 걸로 이렇게 해요. 물론 저도 그랬죠. 다른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 좋게 하는 것보다 남을 약올리고 괴롭히고 싸우고 한 대 때리면 상대방은 몇 대를 때려요? 두 대를 때리고, 두 대를 때리면 나는 어떡합니까? 세 대를 때리고, 그러다가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악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어떤 그 죄와 싸우되 피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찢어지고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점점 작아지네요. 오자양 충온절 해가지고 아홉 가지 열매인데, 이거는 사실 지금 이렇게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이 사실 아십니까?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야기하기 바로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반대가 나와요. 악령의 아홉 열매라고 하기보다는 육체의 일은 현저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악한 영의 그 열매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해야죠. 어떻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음행이나 호색이나 우상숭배, 뭐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육체의 일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데 이 그 목록 중에 뭐가 있냐면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단도 나눠진다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교리라는 것보다 이단은 다른 무리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정통교리가 아니라 다른 교리로 해놓게 하는 분열함과 이단, 당짓는 것도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 너희와 나이랑 다르고 또 그 분열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육체에 속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한 신앙인인가,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바른 신앙인인가라는 것을 점검할 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육체의 일은 없는가, 그런 시금석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슷하게 잠언 6장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왜 미워하시겠습니까? 공동체를 찢어버리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의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간하는 자로서 있는 것이, 이간질하는 자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 우리가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뒷담화,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 우선 그 슬랭이 아니라 뒷담화입니다. 뒷담화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좋은 얘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것도 얘기를 하죠. 그럴 때마다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도 거기서 아주 자유롭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눌리지 않을 것은 미워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다니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나를 너무 괴롭히던 사람의 억양과 똑같은 억양을 가진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트라우마로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그런 나는 자기가 싫어하는 성품을 가진 말을 하는데 내 어떤 그 아픔을 계속 지르는 말을 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것, 그런 다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은 싫은 겁니다. 싫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싫어하는 건 괜찮죠. 왜? 저는 어렸을 때 순대를 싫어했거든요. 지금은 잘 먹습니다. 어렸을 때 순대를 처음 먹고서 그 약간 그 비릿한 것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때 했어가지고 한 고등학교 때인가 치유를 받았어요. 순대를 그때 먹었는데 순대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순대를 미워하진 않았어요. 난 네가 미워 그러진 않았다고요. 기호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순대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이 아니죠. 기호의 차이라는 거예요. 물론 더 성숙한다면 편식하지 않고 싫어하는 음식 먹고 잘 먹는 게 더 건강하겠죠. 싫어하는 게 없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죄책감이 되거나 그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싫어하는 거는 좀 괜찮아도 미워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것이 미움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움은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다. 굉장히 강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움이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 또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똑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하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함께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우리 12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들으면 좋아요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게 이 앞에 다섯 글자 때문이에요. 다섯 글자 뭡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이 하나님이 너 이거 너무 어려운 거야. 정말 어려운 거야.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게 어떻게 이게 쉬운 일이겠니? 그러니 할 수 있으면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진 않죠.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내 마음속에 미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는 말씀 앞에서 그래 다시 한번 또 화목해야지. 주님의 공동체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적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친구가 생기고 동지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어떤 삶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수준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예배하고 천국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하고 이 공동체가 온전히 그 삼위일체 온전한 사랑으로 섰을 때에 세상 사람들도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공동체고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나 하나 구원받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신 또 구역으로 불러주셨던 선교회로 불러주셨던 어떤 소문으로 불러주셨던 그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 공동체 속에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서 사랑으로 섬기고 용납하고 싫음이 미움으로 변하지 않고 하나되어서 참으로 우리 이 영락교회와 또 우리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고슴도치처럼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하나님의 교회, 삼위일체적인 그런 신비적인 하나됨으로 부르시는 그 속에서는 우리는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용납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고 그러면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독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그 신비의 사랑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에 대하여 옳음과 또 그름으로 판단하기보다 용납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우리 모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권리나 가치관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의 영혼을 돌아보며 공동체의 화평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놓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